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스스로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멋있게 지을 수 있을까?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예, 너무도 멋있어요. 예,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은 표현 속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설교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제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지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졌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예.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 하는지. 예.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막 애잔한 마음, 애틋한 마음, 좀 안쓰러운 마음, 좀 측은한 마음들이 내 마음이 일어나. 왜요? 사랑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혹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 정말 잘 맞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혹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요.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지요. 이왕이면 이웃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들에게 마음이 더 가지요. 이왕이면 타국인보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지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예? 우리 가족이나 뭐 이웃이나 뭐 다 똑같으세요? 아니지요? 이왕이면 딴 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런 거요, 그런 거. 예. 느낌이 팍 오지요. 예, 느낌이 팍 오. 딴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거. 우리 정서상 그런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피보다 지금 제가 잘못했죠?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 이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음속에 아픔이 생겨요. 뭐가 아픔이 생기냐면 어떤 고통이 생기는데, 아픔이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바울의 그 불편한 심정, 그 아픔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켠의 마음은 왠지 아픈 거예요. 왠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잘 솔직한 그의 심정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같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근심이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는 육체의 아픔을 고통이라 말하고 마음의 아픔을 슬픔이라 말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의 슬픔이 지나쳐서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슬픔이 강하면, 마음의 슬픔이 힘들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쳐요? 몸까지 아파요. 온몸이 삭신이 숙시고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몸살이 난 것처럼 막 힘들거려워요. 처음에 시작은 마음의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렇게 역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동족에 대한 애잔한 마음, 아픈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고륙이라는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고륙. 이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깊숙이 있는 핵심적인 그 자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영혼의 깊은 심장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깊은 심장부를 가리켜서 고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륙지천을 향한 애끓는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애잔한 아픔, 믿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혹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웃들, 여러분들과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고 어떤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이 거룩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혹 마냥 기쁘세요? 마냥 행복하세요? 혹 애잔한 아픔이 일어나오지 않으세요? 그 고통의 마음이 혹 한켠에 있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겠어요? 사랑은 슬픔이고 아픔이라는 걸 동의를 못하겠어요? 예? 왜 동의를 안 하시죠? 하셔야 되는데, 예. 사랑은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진짜 사랑을 하면 왠지 마음에 슬픔이 고여요. 측은함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안 그러세요? 저는 제 아들이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터벅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마냥 뒤에서 지켜보는데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애잔한 거 있죠. 아유, 저것이 언제 저렇게 커서 저렇게 학교 다니네. 아유, 많이 힘들겠다. 많이 어렵겠다. 내가 대신 공부해주면 나을 텐데. 아빠가 훨씬 나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그 슬픔이 고여있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제 아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예. 하루 종일 그 나이에 셋째까지 가지고 그 나이에 저고생하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내 한켠에 마음이 아픈 애잔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세요? 부산분들에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냥 날마다 잠잤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안 일어났으면 그냥 그런 마음이요. 애잔한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삶을 온통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은 보기만 해도 애잔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또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 마음이 아파요. 그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더더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그가 죽어가고 있다면 지켜보다 못해서 내가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애잔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마음의 고통을 잘 보면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종의 울분을 삭히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울분을 삭히는 고통.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득권에서 비롯되는 원통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것이 8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어디 어디가 있는지 한번 잘 보면서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시작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 나를 애달케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애잔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동족이란 얘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 특권 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다른 이들은, 다른 족속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혜택, 그 기득권, 그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첫째, 양자됨의 특권이래. 양자됨의 특권. 두 번째,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 세 번째, 언약들을 선물로 받은 특권. 네 번째, 율법을 수여받은 특권. 다섯 번째, 예배의 특권. 여섯 번째,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특권. 일곱 번째, 명예로운 조상들을 갖게 된 특권. 여덟 번째, 그들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 특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날 때부터 다른 민족은 가지고 있지 못한 기득권, 특권,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덟 가지로 지금 정리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민족은 몰라도, 혹 다른 민족은 몰라도 누구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위치에 서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마저도 거부했고 더구나 교회를 핍박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부인했어요. 마땅히 제일 구원받아야 할 민족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바로 이것으로 하여금 바울이 끓어오르는 울분, 끓어오르는 그 원통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은 이방 민족들은 계속 날로 갈수록 수가 늘어가는데, 구원받은 수가 날로 갈수록 늘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은 뭔가? 우리 동족은 뭔가? 우리 동족은 왜 이런가?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의 고통이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놀라운 복을 누리고 놀라운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 원통함, 이 거룩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로마서 9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 느낌이 같이 공감이 되십니까? 더더욱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기 동족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그 안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 간절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3절 하반절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하죠. 잘 보세요.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히라보로 아데나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데나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형벌, 음부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혹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동족은, 우리 민족은 다시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미 천국에 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은 주인은,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찾아보게 됐는데 가슴에 뭉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당시 목사님이 이 시를 지을 쯤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국가를 사랑하는 그 애잔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구국재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국재단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떠십니까? 아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지. 그리스도 아니면 난 죽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는데요. 나의 존재 가치도 없는데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 조국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민족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보 멍충이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원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의 온전한 목표, 온전한 바람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동족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이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은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마음의 아픔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생각나고,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이 생각나고, 구원받지 못한 내 동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픔이지요. 아픔이지요. 내가 구원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놀라울수록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아픔이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냥 기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든 괜찮아. 내 자녀들이 어떻게든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요. 저도 사랑이라는 이 그릇에 담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증과 이 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조증은 일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울증일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지고, 이 감정적 기복 상태가 완전히 심각하게 오며 가며 할 때, 이것이 조울증에 걸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잘 보시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바로 8장의 내용을 보면 확신에 차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뜨거웠습니다. 보세요. 8장 앞에 말씀을 보면 39절만 보세요. 바로 앞에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는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금방까지만 해도 너무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안다. 이렇게 확신하던 그가 구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비통한 마음, 아픔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점을 너무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아시겠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금방까지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마치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금방까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갑자기 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그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하냐? 묻는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참 기쁘지? 너 행복하지? 너 구원받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 행복하지? 그런데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구원받든 말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냥 기쁘고 감사할까요? 아니지요. 정말 구원받고 보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생각나고 지옥 가게 될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고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것이라면. 왜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다 다릅니다. 대개는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었던 분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도 길을 가다가 항상 교회를 이렇게 관심 있게 살핍니다. 아, 저 교회는 이렇게 지었네. 아, 이렇게 지었네. 아, 저 교회는 이렇게 지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변하지 않는 관심이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관심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동포들이에요. 자기 민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해요. 너무도 사랑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아픔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말들을 쉽게 합니다. 언론을 봐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가슴이 막 아파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죄악이 보이고 눈물과 함께 기도가 나와요. 주님, 도대체 이 민족을 어찌합니까? 이 민족을 어찌합니까? 누구도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누구도 비판하고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극도의 혼미함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영적인 바울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곳 저곳에 영적인 바울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바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무스는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이웃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아픔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렵사리 자녀 셋을 키워야 되는데 막막한 권사님에게 그래도 떡볶이 장사를 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장사를 했어요. 참 훌륭한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잠을 주무시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되었대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를 꿈꾸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권사님을 향해서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막 쌍욕을 하면서 지만 그렇게 거기 가고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눈을 펄쩍 뜨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그 전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할렐루야 권사님이에요. 누가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떡볶이 장사하면서 누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계속 퍼줘. 그럼 예수 믿더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복음 전하는데 떡볶이 장사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잘 전가하는지 놀라웠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근심하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가난으로 질병으로 무시당함으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근심과 고통의 종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 체면, 육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 때문에 아픔을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요즘 교회가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면 분명히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보다 기득권을, 특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사랑의 고통을 잃어가고 있고 영혼에 대한 고통을, 슬픔을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 안에서는 기뻐할 줄은 알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가슴을 치는 상한 심령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철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자를 가리켜서 철들었다고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 철들었다 말합니다. 철든 성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는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기독교인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이상해서 다시 물었대요. 그런데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대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것이 아이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심각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본이 되지 못했으면,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못했으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겨놨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목회자는 성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이 없는 목회자는 진실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복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눈물로 얼룩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미 다른 불신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외로우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언론에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노블리스는 명예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오블리제는 의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명예가 있는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게 됩니까? 소위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20살 청년이 끼어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가방 속에 사발면, 숟가락, 젓가락, 끼니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젊은 청년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메트로도 그 죽어있는 죽은 자의 책임을 다 전가를 시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 점심값이 평균 점심값이 나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6,300원인데 국회의원들은 4만 620원이랍니다. 한 끼 점심값, 평균 점심값이 4만 620원. 누구를 위해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사발면 하나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갖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특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권에 부응하는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고 사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으로 좋아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아도 가슴 저려오는 아픔이 없다면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